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오.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방황이 아니고 연단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사무엘상을 쭉 묵상하다가 보면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왕으로 부르심 받았을 때는 사무엘상 10장 6절을 보면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렸어요. 그런데요, 이 사울이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악령에 매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으로 부르심을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지 못했어요. 왕이 된 것은 사실 일종의 사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명을 사명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 권리 혹은 특권인 것처럼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왕이어도 사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할 줄 모르고 다 자기 뭘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마침내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얼마나 무자비한 사람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제사장 일가족을 다 죽여요.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만 죽이는 게 아니고 제사장 일가를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제사장을 제사장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아이두보의 아들아, 아이두보의 아들아 이렇게 말해요. 이 아이두보의 아들아, 이건 막대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존중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제 저녁에도 예배당에 잠깐 오는데 이 동네 어느 식당 아저씨가 담배 피우다가 저를 보고는 황급히 끄고 막 이렇게 인사. 그래도 이 동네에서 목사 지나간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담배 피우고 있다가 막 이렇게 가지고 일어서서 인사하고 이런 어떤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최소한 제사장을 존중하는 마음도 없어가지고 제사장을 제사장이라고도 부르지 않고 아이두보의 아들아 이렇게 막 대하면서 불러와서는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다 죽여요. 이게 얼마나 무자비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사울의 호위병들은 사울이 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2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호위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울의 측근이고 사울의 명령이라면 다 하는 사람들인데도 이런 호위병들조차도 제사장들 죽인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다니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리고 호위병들 입장에서는 사실 사울의 명령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 죽이라고 하는 이유 자체가 사실 사울의 억지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사울이요, 포기하지 않고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라도 이 제사장 일가를 전부 다 진멸을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괴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괴물이 된 사울, 사실 처음에 시작은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좀 시기심, 질투심 이런 거였어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데 다윗을 향해서 더 박수를 많이 치는 거죠. 이를테면 이 블레셋을 죽였는데 전쟁을 마치고 오는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다. 그러면서 다윗을 향해서 더 많은 박수를 보내니까 그게 기분이 나쁜 거죠. 기분이 나빴어요. 그 기분 나쁜 것이 그게 시기심이 되고 질투심이 되고 그리고는 결국 그것이 점점 자라나가지고요, 혹시 저놈이 왕위를 빼앗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되고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는 그런 난폭한 성정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실 근거 없는 불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놈이 왕위를 빼앗아가지 않을까. 이것은 사실 실체가 없는 불안이고 두려움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걱정 안 해도 될 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거를 자꾸 두려워하다가 보니까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폭력적인 인간이 된 거죠. 그런데 이런 무자비한 이런 폭력성이요, 사실 사울 안에서 자라난 거예요. 이게 사울 안에서 자라난 거예요. 처음부터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느냐? 아니에요. 사울은 나귀 찾아오라는 아버지 심부름 잘 다니는 착한 아들이고, 그리고 왕으로 제비 뽑아서 선택이 되었을 때도 짐 보따리 속에 숨어 있었던,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소심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겸손하기도 한 사람이 사울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15장 17절 보면 사무엘이 칭찬도 해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느냐, 처음에 겸손한 사람 아니었느냐, 그런데 이제는 거침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다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책망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변한 거예요. 처음에는 스스로를 작게 여겼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도 안중에 없이 제사장이어도 학살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싹을 틔울 때가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요,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놈이 섭섭마귀라고 그랬어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옛날 어른들이 다 그러셨어요. 옛날 어른들 말이요, 저는 목회를 쭉 하면서 야, 옛날 어른들의 말씀이 정말 참 중요한 그 어떤 통찰력이 있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섭섭마귀가 제일 무섭다고. 섭섭마귀가 뭐가 무섭습니까?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 이놈이 자라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자라난다고. 처음에는 섭섭한 마음이었는데 이게 계속 뿌리를 내려가지고요, 아 정말 영혼을 굳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냉담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정말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섭섭한 게 따지고 보면,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마음에 이게 싹을 트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이게 무서워지는 거거든요. 사실 시기심이나 질투심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그게요, 뿌리를 내리고 이게 싹을 틔우면서 자라나게 되면 이게 아주 이제 무서워지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늘 자라나는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이게 자라나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게 잉태되고 낳고 장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아이를 베고 아이가 출산이 되고 자라나는 것처럼 죄도 그렇게 우리 안에 싹을 틔우면서 이게 점점 자라나는 거다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을 키워내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시게요. 우리 안에 섭섭한 마음이 들 때 빨리 풀어버려야 되고, 우리 안에 미운 마음이 들 때 빨리 해결해야 되고, 괘씸한 마음이 들 때 빨리 용서해버려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이거를 속에 품고 있으면요, 이게 점점 자라나가지고 나중에 그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사울이 얼마나 폼 잡고 멋지게 서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에셀나무는요, 우리로 치면 느티나무 아래 앉은 거예요. 느티나무 아니에요, 에셀나무는.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아주 큰 이렇게 가지를 뻗는 그런 나무 밑에 사울은 앉아있고 모든 신하들은 곁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떵떵거리고 있는 거죠. 기브아 높은 곳에, 이게 아주 높은 언덕이거든요. 그래서 아래를 쫙 내려다보면서 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폼은 잔뜩 잡고 있는데요, 사울이 피해의식에 찌들어 있습니다. 사울은 내 주변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투덜거리고 있어요. 오늘 보면 7절부터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아니 요나단이 이새의 아들 다윗과 서로 맹세하고 서로를 돌봐주기로 한 거는 사울 앞에서 한 짓이지 살짝 숨어서 한 일도 아니고, 그리고 요나단이 이렇게 신하들을 끌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울은 내 아들이 신하를 선동해서 나한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해도 아무도 나한테 신고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공연한 피해의식인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아요. 요나단이 다윗 편을 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아무리 이렇게 위험한 일이 있어도 아무도 내 편 안 들어줄 나쁜 놈들이야 뭐 이러면서 막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욕하는 거죠. 이 어떻게 보면 공연한 피해의식인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인생을 살면서 내 주변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아무도 내 편 들어주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요 사실이 아니고 사실도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악령의 속삭임입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나밖에 없다, 내 편 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거는 악령의 속삭임이지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혹시 그런 마음이 들거든 구역장에게 전화하세요. 구역장님, 내가 내 편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구역장에게 전화하세요. 구역장이 못 믿었다 그러면 만만한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전화하세요. 저한테는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다 권사님 장로님들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전화는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정말 내 인생이 나는 정말 외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그거는요 따지고 보면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명단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도 많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인생의 혼자가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식하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인생이 외톨이 아니에요. 외톨이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성도님은 외톨이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저한테 말할 필요 없어요. 저는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외톨이 아닌 거. 옆 사람에게 성도님은 외톨이가 아닙니다. 제가 성도님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인생의 외톨이가 아닙니다. 그거는 악령의 속삭임. 그거는 사단이 우리한테 그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내 편 들어주는 사람 없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라고요. 혹시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 자기 삶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아니고 사울은 뭐 어떤 좀 진리를 듣는 사람이 아니고 사울은 정말 난폭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 악령에 매인 사람이 돼가지고 제사장들을 다 학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악한 일이기 때문에 사울의 호위병들이라도 그 일에 협력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가 사울에게 협력하고 사울을 도와주느냐 하면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도액인데요 계속 이 본문이 에돔 사람이다, 에돔 사람이다, 에돔 사람이다. 도액은 정체가 에돔 사람이다 이렇게 강조해요. 왜냐하면 이방인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이 이방 사람의 고발을 듣고 이 에돔 사람 도액은 사실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이 무슨 업무를 보려고 그 성소에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예배자도 아니고 이 사람은 제사장을 제사장이라고 부르지도 않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 이방인이 제사장을 고발한 거예요. 응? 저 아히멜렉이 먹을 것도 주고 무기도 줬다. 사실 그거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도와주기는 했지만 이 아히멜렉이 하는 말처럼 정말 다윗은 의심할 만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왕의 사위고 호위병이고 그리고 사실 조금 거짓말도 한 거거든요. 다윗이 내가 긴급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왔다 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떡을 준 것은 먹을 걸 준 것은 사실 나쁜 일이 아니고 잘못한 일이 아닌 거죠. 예수님도 칭찬하신 일이었어요. 예수님도. 그리고 다윗이 어디 도망갈 데가 없고 피할 데가 없을 때 성소로 달려간 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면 정말 다급하고 힘이 들어서 이 사람이 예배당으로 온 거예요.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울 때는 예배당으로 달려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서 하나님 학교로 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로 왔으니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먹을 것도 주고 뭐 이렇게 필요한 거를 준 거죠.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물론 그 줬다가 아히멜렉 죽었죠. 예배당에 오면 먹이고 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싸매주고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먹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싸매주고 일으켜주고 이렇게 하는 게 교회거든요. 예배당에 누가 오거든 다 이렇게 잘해줘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면 잘해줘야 된다고요. 아이고 내가 저 잘해줬다가 손해보면 어쩌지.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손해봐도 됩니다. 손해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런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온 사람,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잘 도와줬다가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여러분 그거는 기꺼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안 도와주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려고 안 도와준다.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에돔 사람 도액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분풀이를 하도록 제사장을 고발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시키는 대로 다 제사장들을 죽여요. 사울이요, 왕이잖아요.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방 세력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이방 세력과 맞서 싸우면서 자기 백성을 지키는 것이 왕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사울은요, 이방인과 협력하고 그 이방인과 협력해서 제사장을 죽여요. 하나님께 맞서 싸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울이 괴물이 됐어요. 사울이 통제 불가능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통제 가능한 사람 되는 게 중요해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요 통제 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이거는 괴물이거든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한다는 거는요 통제 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통제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예, 무서워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니까. 아,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고 귀신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들은 분들은 통제 가능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통제가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그거는 악령의 음성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의 몇 가지 특징이 그 뒤에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 순종 안 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악령은 불순종의 영이거든요. 그러니 사울은요 점점 통제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다윗, 오늘 다윗 보세요. 다윗이요 사울의 손을 빼서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거든요. 19장부터가 도망 다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서 제일 길게 나오는 이야기가요, 다윗이 도망다니는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19장부터 31장까지가 전체적으로 다 다윗이 도망다니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그림으로 지도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전역을요, 이스라엘 전역을 도망다니는 거예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어? 일부 때는 있었는데, 그죠? 지도가 사라졌어요.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하튼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이게 도망을 다니는, 도망. 그런데요, 도망을 다니는데 오늘 본문에 아주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이 자기 부모님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은요, 유다에서 사해를 건너서 가야 되는 곳이니까 상당히 먼 곳이에요. 그런데 왜 모압으로 갔겠어요? 여러분은 혹시 증조 할머니랑 같이 살아본 적이 있어요? 나는 증조 할머니랑 같이 살아봤다. 확실히 우리가 젊네요. 옛날에는요, 아주 어려서 시집 장가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죠? 고모랑 나이가 같다, 뭐 이런.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자기 이모랑 나이가 똑같고. 그래서 하여튼 시집 장가 간 아이가 이렇게 자식을 낳았는데 부모도 같이 자식을 낳고, 뭐 이렇게. 옛날에는 다 시집 장가 빨리 가가지고. 다윗이 증조 할머니의 얼굴을 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새는 자기 할머니 얼굴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조 할머니는 잘 보기가 어렵지만 할머니 얼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할머니, 나는 할머니 봤다. 요즘도 이렇게 많은데 옛날에는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그러니 모압은요, 이새의 할머니네 고향인 거예요. 일종의 외갓집인 거죠, 따시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네 동네가 모압이에요. 루스의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자기 할머니네 외가로 도망간 거예요. 거기서 사진 떴습니다. 그림이 떴습니다. 드디어 우리 방송실을 위해서 힘찬 박수로 한번.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해를 건너서 저 모압 미스베로 이제 피난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모압 왕이요, 환대했습니다. 환대.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사절처럼 요새에 살도록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자기 부모님 모시고 모압으로 망명, 정치적 망명, 피난을 가가지고 아주 안전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에게 선지자가 찾아와서 말을 했습니다.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선지자 가시 했던 말은 아주 간단한 말이고요, 이 말에 대한 다윗의 반응도 지극히 간단했어요. 그런데 이게요, 5절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간단하게 말하고 간단하게 순종했는데 진짜 이게 간단한 문제였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압 요새와 헤롯 수풀의 차이가 뭘까요? 모압 요새는요, 우선 안전해요, 안전한 곳. 왜냐하면 사울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고 먼 곳이고, 그리고 요새였대요, 요새. 근데 가시, 너는 이 요새에 머물지 마.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야 돼. 유다 땅은 어떤 곳입니까? 사울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유다 땅은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선지자 가시 말한 거는, 너는 이 안전한 모압 땅에 살지 말고 위험한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말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선지자 가시의 말인 즉, 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의 보호를 받고 있을 수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돌아가야지. 위험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에서 살아야지. 네가 안전하다고 이렇게 이방인의 날개 그늘 아래 와가지고 이방인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는 너는 영적 자존심도 없느냐, 뭐 이런 말인 거죠. 위엄을 따질 것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하면서 유다 땅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떠나지 말아야지. 니네 그 증조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증조 할아버지 흉년 들었을 때 기업 버리고 모압에 와 있었는데 너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책망한 거죠. 간단히 말했어요. 선지자 갓은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혼자도 아니고 부모님도 모시고 있고 그리고 자기 따르는 사람들이 400명이 이미 그 사람들을 데리고 움직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회의하지 않고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회의하지 않고 순종하며 바로 돌아옵니다. 이런 것이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에 모압 왕에게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선지자 가시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이렇게 단순한 것입니다. 안전한 곳을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오는데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이런 순종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더 안전하게 살고 싶어합니다. 많은 사람이 더 걱정 없이 살고 싶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최선을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울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사울이 괴물로 변해갔는데요 사울이 여러분 자기가 괴물로 변하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사울은 최선을 다한 겁니다. 열심히 산 겁니다. 사울은 더 안전하고 더 아주 든든한 왕권을 구축하고 싶어요. 사울의 최선이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며 사느냐는 것이 사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울은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결국에는 괴물이 되는 거죠. 다윗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 날을 다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도망을 다닌다는 게 여러분 말이 도망이지 언제 어디서 자객을 만날지 모르고 언제 누가 자기를 신고할 줄 모르고 언제 어디서 위험한 꼴을 당할 줄 모르는데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도망을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 도망이요 단순한 도망이 아니었어요. 이게 그저 방황하는 기간이 아니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하시고 길러주시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길러내시는 일꾼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하나님이 길러내시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어제 제가 공지에 아둘람 굴 구경하시라고 보냈는데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공지 보신 잘 못 보신 분이 많은데 일부 때 보셨냐 했더니 눈을 두른두른 뜨고 그냥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구역장이 보내는 공지를 못 받았거나 그거는 다 받으셨죠. 저한테 그래서 일부 마치고 아유 왜 못 받지 했더니 전에는 따로 보냈는데 이번에는 공지 밑에 달아서 보내가지고 그래서 아마 공지를 안 열어보신 분 열었더라도 끝까지 안 보신 분은 못 보셨을 거예요. 집에 가셔서 구역장이 보낸 공지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아둘람굴, 아둘람굴은 한 군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굴인지 몰라요. 400명이 동굴 한 군데 산 거는 아니거든요. 그 지역에 가면 석회석 동굴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그 동굴에 어디 숨어서 살았을 거예요. 그 동네에. 그러니까 여하튼 그 아둘람이 있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함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부모님 모시고 모압 도망갔다가 왔더니 친척들, 다른 친척들도 이제 다 다윗에게로 찾아오고 그리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여들었는데 400명쯤 되었고 그래서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말은 참 좋은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위험한 일이 더 많을까요? 이거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요, 물론 많은 상처를 받아서 남의 상처를 보듬어 낼 줄 아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대단히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하고 또 다른 상처를 받기가 싫어서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사람이 되기가 쉽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여러분 서로 보듬기보다는 서로를 더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상처가 많은 사람의 특징은 신세 한탄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초라해지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쪼그라들었는가. 내가 왕년에는 아주 좋았다고. 예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 아니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을 잘못 만나고 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자기 신세 한탄하기가 쉬운 거죠.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가 쉬워요. 아이고,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기가 쉬워요. 내가 그때 그 놈 때문에,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그것만 잘했더라면 이러면서 과거에 대한 후회 뭐 이런 거 그런 신세 한탄하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이요, 그렇게 자기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자기 연민에나 빠져 있고 그러면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렇게 서로 욕이나 했으면 이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하다가 서로 물고 뜯다가 흩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다윗의 개국 공신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일꾼들이 돼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돼요. 이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놀라운 일입니다. 인생의 실패자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낙오자들 아닙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 시대 문화에서는요, 인생의 낙오자의 실패자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요. 우리가 인생의 낙오자여 실패자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셔서 위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인간들이에요. 사실 되는 일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되는 일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새롭게 빚어주시는 거예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 그러는데 원통하기로 따지자면 다윗보다 더 원통한 사람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환난으로 따지자면 다윗보다 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열심히 살다가 충성하다가 남들은 다 골리앗 두려워서 꼼짝도 못하는데 괜히 달려가가지고 골리앗 무너뜨렸다가 그래서 블레셋과 싸움에 앞장섰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의 질투의 대상이 돼가지고 인생이 다 무너진 거거든요. 젊은 날에 집안이 다 망한 거죠. 따지자면 다윗 때문에 집안이 다 망한 거예요. 환난으로 따지고 억울하고 원통함으로 따지자면 다윗보다 더 억울하고 더 원통한 사람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인생이 무너졌다는 생각이 들고 내 인생이 정말 원통하다는 생각이 들 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그런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그때 그 인간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 비난하지 않도록. 과거를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과거에 대한 후회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신세 한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억울하고 원통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 억울함이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으로 쏟아놓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아둘람의 부모인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어떻게 자기 문제를 극복해내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이 되었겠습니까? 사실 아둘람에 모인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게 있어요.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에 다윗의 시편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요, 시편에 보면 어떤 시편에 제목이 있거든요. 제목. 이를테면 시편 59편의 제목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게 언제일까요? 이거 얼마 전에 우리 사무엘상 묵상할 때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다윗 잡아오라 그러거든요. 전령을 막 보내요. 미갈이 아프다고 안 보내요. 그리고 다윗 창문으로 도망 보내고 거기다가 뭐 우상 갖다 놓고 뭐 염소털 씌워놓고 덮어놓고 뭐 이렇게 해요. 그때 시편 59편을 지었다는 거예요. 창문으로 도망가던 그날에. 우리 사무엘 21장 보면 다윗이 가드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미친 사람 흉내내면서 도망쳐 나올 때 있거든요. 그때 시편 56편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시편 57편을 노래했다는 거죠. 시편 52편 보세요. 에돔 사람 도엑이 사울에 이르러가지고 다윗이 아히멜렉에 왔다. 오늘 본문 이 사건 진행되는 때 다윗이 시편 52편을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유다 광야 이것보다 더 많아요. 시편 하나하나 찾아보면 더 많다고요. 이게 다 뭐를 말하는 겁니까? 다윗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많이 겪을 때 그 억울함이나 원통함을 끌어안고 사울 나쁜 사람이라고 욕하고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신세 한탄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환난당하는 시간들 그 도망다니는 시간들 속에 하나님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우리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을 싸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었어요. 도적대가 되기 쉬워요. 산적대가 되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이 사람들을 도적대, 산적대로 조직해가지고 400명이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400명 먹고 살라 그러면 양식을 어디서 구해야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도적대, 산적대가 되지 않았어요. 엄청 배고픈 시간들 많았을 거고 굶주리는 시간들 많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남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남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자기들을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하게 만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의 군대가 잡으러 오면 맨날 도망만 다녔어요.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잡으러 오는데요, 한 번도 맞서 싸우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맨날 도망만 다녀요. 그러면서 재밌는 것이 누가 어렵다, 누가 위험하다 그러면 달려가서 다 도와줘요. 내일 묵상할 본문 보면 막 달려가서 도와주거든요. 도와준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누가 어렵다 그러면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자기 코가 석자인데 자기 코가 석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산적대가 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원통하고 억울하고 이 사람들은 한 많은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그 원통함에 매여서 살고 그 한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대의와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인 사람들인 거죠. 죽을 고생했을 겁니다. 팔레스타인 광야라는 데가요, 하여튼 제정신을 가지고 돌아다닐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제정신을 가지고 돌아다닐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 동네를 쫓겨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도적대, 산적대가 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람들의 찬송을 들으시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신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억울하고 원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섭섭할 때도 많고 그래서 속에 한이 쌓이는 거예요. 쌓아두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섭섭한 마음, 원통한 마음 쌓아두면 그게 쓴 뿌리가 돼가지고요 나중에 그게 우리를 집어삼켜서 우리를 괴물로 만듭니다. 섭섭한 마음이 있거든 기도해야 되고요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이 들거든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찬송을 10곡, 20곡이라도 불러야 되고요. 10곡, 20곡 부르는 것보다 한 곡을 10번, 한 곡을 20번 부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분노에 매여서 말하고 적개심에 사로잡혀서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화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가끔씩 보면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할 때 있어요.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해서 화가 날 때도 있는데 남 때문에 화날 때는 얼마나 더 많겠어요. 화가 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화난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다윗은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이 깨어졌습니다. 꿈을 이루지 못하고 꿈이 깨어지고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때 얼마나 쓰라립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삶. 순종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순종하다가 더 억울하고 순종하다가 더 원통한 꼴 많이 당합니다. 다윗의 도망 생활이요 이 본문이 전부가 아니고 31장까지 도망을 다닌다니까요. 그러니 뭔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뭐 싸우지 않고 도망 다니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돕고 그러다가 더 억울하고 더 원통하고 더 억울하고 더 원통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길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섭섭할 때도 있고 원통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꿈이 깨어질 때도 있고 하겠지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통제가 가능한 사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일꾼으로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